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성에 익숙한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마음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이 창세기를 읽고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에 무슨 특별한 특징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가 뭐 위대한 그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한 도시를 정하고 거기에 자기 터전을 삼고 거기에서 자기의 일생을 안전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이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자기의 가족과 또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에서 소와 약대와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일생을 그렇게 유랑민으로서 나그네로서 그 땅에서 살아간 것 외에는 아브라함의 삶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의 그 외적인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유랑민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그 삶의 많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정말 일생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뭔가 내 사업과 그리고 내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업적을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인간이 이룩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뭐 특별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불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웠다는 것은 그가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았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인생을 바로 살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며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광야에서의 삶을 살면서 유랑민으로 오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그런 유랑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가 그냥 자기의 삶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코 유쾌한 사건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의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가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기근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경험한 이 사건이 그의 삶에 왜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영적인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은 흔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두 번째 기근 때에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가 불신앙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게 되면 아브라함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야곱의 때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나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 당시의 애굽은 그렇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주 철저한 왕권이 확립되어서 국경을 튼튼하게 지키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가 이 기근을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들면 누구나 어렵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유랑민들에게 양식을 과연 나누어 줄 것인가? 여러분, 나눠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부족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유일한 곡창지대였던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은 양식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그의 삶에 큰 시험을 가져다주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그가 이 애굽에서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우연히 불행하게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된 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래서 가나안에 거하였는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 가나안에서 극심한 기근을 만나서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서 세우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항상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구비하고 온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당하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의 삶에 부족하고 또 결핍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지시고 다루셔서 이 아브라함을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도록 그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이끄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그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참 우리가 믿는 자는 복받는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말이지 신앙의 원리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의 삶에는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의 때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가 당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꼭 알고 배워야 할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오르내리며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 유랑민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롯이나 자기의 아내나 종 몇 명을 데리고 유랑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족 단위로 몇 명이 유랑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부족들이 그들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규모 이상의 그런 부족을 이루어야만 안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규모가 종들과 어린이들을 합치면 1,000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나중에 롯이 그 사로잡혀갈 때에 그가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길로 온 그 사병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병이 몇 명입니까? 318명입니다.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이 318명이라면 여러분 그에 딸린 가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능히 1,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초기였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 정도 규모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한 부족의 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부족의 족장이라면 그냥 양 몇 마리를 이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의 질서도 생각해야 되죠. 소와 양을 먹일 장소도 생각해야 되죠. 그 부족의 질서도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그것을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아브라함은 조그만 한 나라의 이 군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권위나 아니면 자기의 종들에 대한 권위와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이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의 이 역량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볼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왕으로서의 자질도 있어야 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자질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로서의 자질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가 당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애굽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던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풍습 때문에 그가 느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그런 법체계가 잘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그가 유랑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누가 그를 건드릴 사람이 없겠지만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그 관습이 있었는가 하면 이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과 재물을 약탈해 가는 일들이 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애굽에 들어갈 때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내 사라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게 된다면 누군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와 재산을 빼앗아갈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아주 실제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관습적인 그 야만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험을 느꼈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라도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비겁함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지 아브라함은 아직 그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에서 그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도성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여정의 동반자인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 해야 되는지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도를 보여주어야 할 사람으로서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이 부부의 도리,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교훈되고 있지만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실 때에 믿는 자들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들이 배워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소로서 제일 먼저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유목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의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아내인 사례를 희생시키고 그녀를 곤란하게 하고 그녀를 매우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부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목적을, 그것을 목적으로 서로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의를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중요한 것이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아내 사랑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인하여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런 부족을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가정의 원리를 그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관인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런 경건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는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 책임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고 뭐 다른 걸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갈대아 우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날 정도의 사람이면 우리는 그가 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에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었고 그가 그것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한 번의 어떤 이런 경험으로 다 배운 게 아니라 그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이 삶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올바로 배우고 그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걱정하고 예상한 대로 바로의 신하들이 사례를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인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어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한 몇 년을 더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사라가 몇 살이죠? 65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65세에서 몇 살 더 먹었을 것입니다. 아, 그럼 65세면 할머니 아닙니까? 우리로 보면, 그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사라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른 여자보다 훨씬 더 거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당시의 미의 기준은 오늘날의 미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젊고 날씬한 어떤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을 미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은 우리가 전혀 다른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 심히 아름다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 소문이 바로의 왕궁에까지 전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할머니처럼 보이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청할 리가 만무합니다. 많은 재산을 주고 사례를 데려갈 리가 없죠. 여러분, 사례가 이 그녀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까지 알려졌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기근의 때에 그 가나안 애굽에 들어가서 양식만 구해가지고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지요. 바로 나왔다면 양식이 금방 떨어져서 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있는 동안에는 애굽에 머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의 아름다움이 바로의 왕궁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염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로의 왕궁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받고 애굽을 나와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풍습과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신이 받은 그 재물을 기쁘게 받아들였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 거짓말이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되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이나 종들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할 존재로서의 자기 아내가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귀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이런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진리를 배워나가고 성장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소홀히 대하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례를 그의 곁에서 떠나보내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유업을,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이 사라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이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내 대신 얻은 이 재물을 기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과 종들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마음의 고통과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밤새 기도했을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의 길,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그의 신앙의 생각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는 왜 자기의 집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가를 부지런히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그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가는 말을 보면은 그는 자신이 당한 그 재앙에 대하여서 화를 내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얼마나 바로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를 낮추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하실 때에 그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데리고 무사히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랜 후에 이 애굽에 들어가서 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사건과 이 사건이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정의 원리, 부부의 도리,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저 함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정말 자기의 목숨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의 불행한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 믿음의 큰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신성한 원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내를 평생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며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큰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며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아니하고 혼자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버려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진리를 깨닫고 배워서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섬길 줄 알고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사랑의 띠로 강력하게 묶여진 그런 가정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